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웨덴이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 대응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스웨덴 언론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반군 몇 명이 민간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수도 스톡홀름에 잠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보안당국이 이라크 측으로부터 긴급한 테러 위협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에 따르면 7, 8명의 ISIL 테러 분자들이 스톡홀름에 잠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 보안경찰 대변인은 TT통신에 국내외 기관들과 협조해 테러 관련 정보를 긴급히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테러방지센터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로 건너간 스웨덴 국적자는 적어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모두 13개 국가 인근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니카라과, 아르헨티나의 해상과 공중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 13곳을 겨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만 밝혔을 뿐 작전 횟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항행의 자유작전은 미 해군 선박과 공군 항공기로 접근을 제한하는 다른 나라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그 같은 규제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호주군이 신설하는 잠수함 부대 사업자로 프랑스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오늘 프랑스 잠수함 제조업체 DCNS사를 400억 달러로 추산되는 12대의 잠수함 구매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군수 계약입니다. 턴불 총리는 DCNS 측의 제안이 호주의 특별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독일의 티센크럼 마린 시스템스도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 일본이 계약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5개 주에서 오늘 실시되는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경우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모두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경선은 펜실베이니아와 커네티컷, 델라웨어, 메릴랜드, 로드아일랜드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트럼프 후보로서는 오늘 경선이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37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일 트럼프 후보가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쟁자들인 테드 크루즈 후보와 존 케이식 후보가 7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개 주에서 우세한 상황이며 버니 샌더스 후보는 로드아일랜드 한 곳에서만 지지도가 앞서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현재 1,962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5개 주에는 462명의 대의원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들이 가뭄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근 사태를 경고했습니다. 23개 비정부 기구들로 구성된 소말리아 NGO 협력단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상기후 현상인 엘니뇨로 인해 소말리아에 지난 2010년과 같은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엘니뇨로 소말리아가 특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는 이미 어려운 인도적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터키에서 헌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스마일 카흐라만 터키 국회의장은 종교적 원칙에 입각한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터키 집권당인 AK당의 카흐라만 의장은 어제 연설에서 터키는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나라라며 새로운 헌법 조항에 세속주의에 관한 문구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비판 논자들은 이로 인해 권위주의 정부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그런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미 국무부는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북한 외무상 발언에 대해 연합훈련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8도에서 24도가량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이번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반드시 핵을 포기하고 이란의 경우처럼 국제사회에 편입되게 해야 한다는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늘 제자리에서 맴돌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어떤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과 핵실험 중단을 연계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주장과 관련해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진정성을 우려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한참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었지만 그런데 그때도 북한은 중단 없이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북한 제재 국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거의 준비가 끝났고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 강력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제재를 다짐했고 실제로 그런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중국과 한국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전혀 손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며 미국과 한국은 이에 대한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모두 이에 대한 상당히 세부적인 검토가 돼 있다면서 제재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태도가 훨씬 강경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구멍이 있다면 최대한 막아보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실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6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그런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 지도층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핵실험 시기는 그 무엇보다 지도부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6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임박 징후보다는 지도부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3월 15일에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지시한 것의 이행 차원에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지난달 15일 최초 발사에 실패한 만큼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기술 보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27일에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시카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 외교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도 앞서 25일 기자들과 만나 시카 회의에 외교장관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시카 회의 문서에 반영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은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점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언젠간 협상의 계기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강한 압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아이논 전 특보는 26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인 방법도 압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 needs to be a dual-track approach, pressure and diplomacy, and pressure facilitate.
아이논 특보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압박과 외교의 투트랙 접근법이 필요하고 압박은 외교적 해법을 촉진시킨다며 지금은 북한을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특보는 이를 위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특보는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국이 대대적인 재래식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선제공격이 아닌 억제책으로서의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무장론에 대해선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깨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수입할 수 없게 되는 등 한국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에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협력이 핵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세계가 북한을 정당한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폭력을 이용해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최근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안정과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t's very clear that that there is a path for a
햄리 소장은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고 추가 도발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난징대 주펑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해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민생 목적의 물품을 제재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중국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고 원유 공급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 교수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도 한국에 뒤떨어져 있고 또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두려워할 만한 라이벌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협박을 누구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는 있지만 종이 호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 교수는 지금은 한중이 북한의 핵 야욕에 맞서 단합할 시기라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두 나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VOA에 미한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일축하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동맹의 전투준비태세와 유연성, 전투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비난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들도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정권의 노골적인 무시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영내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필립 하몬드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번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북한이 국제 안보와 영내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몬드 장관은 또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국제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영국은 유엔과 유럽연합을 통한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스테판 에디온 외교장관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그 같은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가 국제사회와 영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단결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럽연합이 추가적인 제재를 북한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 경비는 물론 선전화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사이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186명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담아 오늘 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가안전보위부 차원에서 탈북 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탈북자 가족과 친척에 대한 사상 동향 파악과 국경 여행증과 숙박 검열, 국경 경비 사령부 검열들을 강화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당에 바쳐야 하는 상납금 때문에 현재 다른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노벨상 수상자 3명의 방북에 유럽 국가인 리히텐슈타인 공국 왕자가 동행하고 홍콩 배우 성룡이 이들의 베이징 체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평화재단의 우베 모라베츠 이사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1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방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받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방북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릿지스 평화의 문화를 향한 대화의 일환인 이번 행사에는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리차드 로버츠 박사, 2004년 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르웨이의 핀 휘들란 박사와 같은 해 화학상 수상자인 이스라엘의 아론 치에하노베르 박사가 참여합니다. 모라베츠 이사장을 백성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이 성사된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We have been in I think 2.5 years ago invited by the 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 to Pyongyang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cooperation.
2013년 8월에 북한의 내셔널 피스 커미티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이후 2년 반 동안 행사 준비를 위해 6번 방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초청 기관과 학교 당국 등과의 조율을 거쳐 작년 10월에 일종의 행사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제평화재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알프레드 왕자가 동행해서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해 김책 공업종합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면담했습니다.
행사 준비 절차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In the course of our six visits, we have discussed the plan also with the ambassadors of Sweden, Germany, and Poland, for example, who are based in Pyongyang.
여섯 번 방북하는 동안 평양 주재 스웨덴, 독일, 폴란드 대사와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당시 스웨덴 대사는 북한 학생과 과학자들이 지식과 교육 등에 목말라 한다며 이번 행사를 격려했습니다. 수천 명의 북한 학생들을 외부의 저명 과학자 등과 접하도록 하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노력이라고요. 폴란드 대사는 이런 행사가 즉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씨를 뿌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메어리드 맥과이어에게 자문을 구했고 화학상 수상자인 피터 아그레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는 29일 노벨상 수상자 3명 또 저와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알프레드 왕자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이 방북길에 오릅니다.
노벨상 수상자 3명은 어떻게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죠?
All of these three Nobel laureates have been participating in previous Bridges events in the ASEAN region, which have been held in Thailand, the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Vietnam.
세 명의 노벨 수상자 모두 국제 평화재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고, 과거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브릿지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친분이 있었습니다. 세 명 모두 다른 분야를 전공했고. 출신국도 다르다는 점 역시 이번 행사에 초청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조직은 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기업들로부터 이번 행사에 대한 후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 3명 모두 항공료를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홍콩 배우 성룡이 이번 행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He is also a member of our advisory board, and right. we have been hosting him in Cambodia and in Thailand through various events in the past. He will not be able to join us for the.
네, 성룡 역시 우리 조직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주최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는 현재 영화 촬영 중이어서 이번 방북에 동행하지 못하지만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방북 전후에 머물 예정인. 베이징의 호텔 체류 비용을 부담하고요. 오는 28일 저희 일행을 위한 만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성룡이 앞으로 동행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방북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다음 달 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성룡이 촬영 스케줄에 따라 혹시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 계획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은 어떠죠?
Basically, we have talked now to very many, professors, students, rectors, presidents of the universities, and all the response was, through the.
그동안 북한의 대학학장들을 비롯해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두 열정적인 환영과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오로지 열린 교육과 과학 교류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요. 따라서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장애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노벨상 수상자들의 강연뿐 아니라 참가자들과의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각 행사 모두 세 개 대학의 학생과 교수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각자의 연구와 관심 분야에 대해 논하고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장기적 유대 관계를 갖는 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개최한 행사와 동일한 방식이죠. 이번 방북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바라십니까?
We aim to inspire the young generation. We aim to strengthe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y building long-term bridges between the visiting Nobel laureates.
북한을 방문하는 노벨상 수상자들과 현지 대학 등 교육기관 간 장기적 가교를 구축해서 북한의 젊은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고 국제적 이해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과학과 교육을 평화와 개발의 근간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의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관여하길 원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관문이자 정치와 권력 게임을 넘어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 변화를 위한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길 바라기 때문이고요. 방문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면 변화 또한 가져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세와 관련된 우려는 없는지 또 이로 인해 방북을 주저한 적은 없는지요?
Of course, we are watching closely what's happening. It's a concerning development. Yet we believe in dialogue, exchange and education as a basis for peace. So we are not.
물론 걱정스러운 정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화와 교류, 교육이 평화의 근본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행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 변화와 상호 이해를 불러오기 위한 조용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2년 후 스케줄을 미리 짜야 할 정도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방북 날짜를 이 시점으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고요. 따라서 다음 달 열릴 북한의 노동당 대회나 현 정국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21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와 만나 한국 측 우려를 들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노벨상 수상자의 방북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입장을 내놨습니다. 21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까지 만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Will not engage, as I said, in any political activities. So, if we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평양에 내린 뒤 이번 행사가 어떤 식으로든 악용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행사를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려와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북한의 로켓 시험과 5월 노동당 대회 등은 우리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난 일들이지만 이 시기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긍정적 변화와 상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방북이나 초청 등 북한과의 교류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We are open for any further plans for common research programs, for academic exchange, for further bridges events there, for more Nobel laureates.
공동 연구나 기타 학술 연구 또 브릿지스 프로그램을 통한 다른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 혹은 북한 학생들의 외국 방문 등 어떤 가능성에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길은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만큼 우선 이번 방북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6차례 방북하며 수많은 논의를 거친 이번 행사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우베 모라베츠 이사장으로부터 이달 말로 예정된 노벨상 수상자 3명의 방북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지난 며칠간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이번 황사는 상당히 강력했는데요. 앞으로 5월까지 몇 차례 황사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철에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최근 한반도에 올 들어 가장 먼지가 많은 황사가 불어왔죠?
예, 주말 사이에 모래바람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4일 사이에 북한 전역에서 황사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 보도에서 북한 중앙기상예보대 최경식 실장은 이번 황사 현상이 올 들어 다섯 번째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사흘이나 지속돼 지금까지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된 황사 기간보다 길고 또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사 발원지로부터 북한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활동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황사가 심했죠?
예, 23일에서 25일까지 한국도 황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6일에는 한국에서 황사가 물러났지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지난 며칠간 쌓인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이나 고원에서 일어난 흙먼지입니다. 이곳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흙먼지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때에 맞춰서 북서풍이 불면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것입니다. 황새는 중국을 거쳐오면서 미세먼지도 함께 묻어오는데요. 미세먼지는 화학물질이 타면서 생긴 입자로 아주 작습니다. 황새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또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미세먼지, 5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건가요?
예, 황사의 흙먼지가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가면 기관지와 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더 심각한데요. 크기가 작아서 코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몸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폐 속에 침투하는 것은 물론 심장 질환과 고혈압, 뇌졸중,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미세먼지는 화학물질이 타면서 생겼기 때문에 카드뮴, 알루미늄 등 독성 성분이 많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2013년에 1급 발암물질,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 황사가 발생했을 때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예, 무엇보다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써서 황사 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또 크림 등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고요. 집에 돌아오면 소금물로 코와 입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과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 것은 물론이고 또 머리카락도 먼지가 침투하기 쉬운데요. 따라서 세안도 꼼꼼히 하고 온몸을 씻어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먼지가 심한 날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런 속설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이 유해물질을 가래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 점막이 촉촉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몸에 쌓인 오염물질을 소변을 통해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물 말고 또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예, 배즙이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녹차를 마시면 기관지가 확장돼서 좋다고 합니다. 생강은 가래를 삭히고 도라지는 가래를 배출하는 데 좋습니다. 또 미역 등 해조류와 과일, 채소는 노폐물과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먼지가 집안으로도 들어오는데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전기 청소기를 사용하면 먼지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물을 뿌린 후 걸레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과 창틀도 물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가급적이면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만간 또 황사 소식이 있습니까?
예, 북한 중앙기상예보대의 최경식 실장은 조선중앙통신에 5월까지 황사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황사는 주로 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전 기자와 함께 황사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대규모 농토를 갖게 됐습니다. 한인 독지가들이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달에 영농 출정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이 탈북자 정착촌에 대한 꿈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거주하는 두 명의 한인 독지가가 각각 26에이커와 200에이커가 넘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6에이커는 약 10만 제곱미터로 평양의 김일성 광장 7만 5천 제곱미터보다 큰 면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첫 번째 독지가는 이달 초 미 중서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윤영식 회장에 시카고 내 26에이커 농장의 일부를 무상 임대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또 다른 독지가인 장모 씨는 지난주 시카고 지역 120에이커 농장의 일부와 미주리주 지역 226에이커 농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명의 독지가가 제공한 농장들은 5월 7일 영농식을 기점으로 우선 시카고 지역 농장부터 탈북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탈북자들이 생업이 있는 만큼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장 씨는 농사에 필요한 준비도 도울 예정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뭐 한 10에커 정도? 저희들 뭐 트랙터며 기계는 다 있으니까 이제 땅을 갈아주고 뭐하고 하면 씨앗 뿌리고 모종을 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제가 놀고 있는 땅 쓰셔라 하는 그거는 돕는 게 아니에요.
탈북자들은 농장 두 곳에서 달래, 냉이, 산마늘, 돼지감자 등 기르기 쉽고 미주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특용 작물을 재배해 한인 식료품점에 판매하게 되며 수익금은 탈북자들이 갖습니다. 장 씨가 제공한 미주리주 농장의 경우 이주 가능한 탈북자들이 대상인데요. 이들이 첫 수확에 대한 수입을 올릴 때까지 쓸 생활비 확보 등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 씨는 미주리주 농장은 80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주거시설과 농기구 등이 구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 영농단지 조성에 한인 독재가들이 나서게 된 배경에는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윤 회장의 탈북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시카고 지역에 20명의 탈북자가 있고 이들 대다수가 40, 50대 남성이라고 말했는데요. 대부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탈북하신 분들은 여기서 생계를 주로 이렇게 그 공사 같은 데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네. 일용직 그런 일을 하시니까 언제는 일이 생기지만 언제는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여기 사람들이 일회용으로 그냥 음식 같은 거 주고 한번 뭐 좀 천지 좀 주고 그냥 말 한마디 듣고 이거를 다 끝나더라고.
윤 회장은 한인사회의 도움에 감사하다면서도 지속성이 부족해 탈북자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게 됐고 3년 전부터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주말 탈북자들과 독지가와 영농단지를 둘러봤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국 내 탈북자 정착촌에 대한 환경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탈북자 정착지원 영농단지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탈북자는 현재까지 10명입니다. 지난 2014년에 미국에 입국한 50대 탈북 남성 김마태 씨는 주말마다 가족을 데리고 농장에 갈 계획입니다.
거의 미국에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아직 뭐 잘 모르면서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같이 도와서 그래서 하려고 할까는 제자들로서 뭘 맡아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분담된 대로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 탈북해 유럽의 여러 나라를 거쳐 4년 전 미국에 입국한 50대 탈북 남성 정용준 씨는 윤 회장과 의견을 나누며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게 아주 좋은 일 같아요. 3년 전부터 달래 사업을 좀 하려고 달래를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루트를 많이 형성해놨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한 두 달 동안 이제 그 종자 씨앗을 채취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 시에다가 좀 많지는 않지만은 뭐 종자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놨어요. 지금 새로운 사람들 같은 정도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수입 원천이 될 수 있거든요. 아, 1년에 1에이커에서 달래 사업만 잘 되면은 2만 불 정도는 벌 수 있거든요. 1에이커가. 그 정도만은 되면은 사람들한테 많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럽에서 농사 경험을 쌓았다는 정 씨는 함께 일했던 60여 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와 있다며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알릴 생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씨앗이나 이런 것을 농경지에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일을 해놔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다 먹고 살기 바쁜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 좀 얼마 더 벌어준다고 말로 생각해서 뭐 오라 하게 왔다가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네가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느냐, 우리가 요새 벌게 되면 얼마 벌 수 있냐 비교해가지고 농사지을 기능 만들어주면은 앞으로 여기 거점으로 뭐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탈북자 김마태 씨도 차츰 탈북자들에게 소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도움을 준 한인들이 감사하다며 이번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북한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과 친척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그것을 도울 자기 가족과 그것을 도우는 것도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자립적으로 일어서서 자기의 가족과 함께 자기의 북한인 가족과 친척에게 기업량을 주는 것도 하나의 큰 통일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참가하기로 했고
북한에 가족을 둔 탈북자들이 돈을 벌어 가족들을 도울 수 있고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형편이 다른 미국 내 탈북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험적으로도 하고 또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서 계획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그로 인한 전망도 생길 게 아닙니까? 좀 규모도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말하자면 신뢰가 있게 더 조직할 수도 있고 아직은 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편 탈북자 지원을 위한 영농단지 조성에 지역 내 한인단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한인여선교회는 돼지감자 종자 기부자와 씨앗 구입비를 기부하는 등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윤영식 회장은 이제 시작이라며 미주리주 농장에 타주에 있는 탈북자들이 이주해 살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인사회에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요즘 서울의 날씨가 여름 같다지요? 오늘도 30도 가까이 올라갔다는데 오늘 서울통신 날씨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제 서울의 날씨는 더웠고 오늘은 무척 더웠습니다.
네.
어제 낮 최고 기온이 27도였고 오늘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0.6도가 모자란 30도까지 올라가서 한낮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햇볕까지 더해져서 정말 아, 여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예, 4월 하순에 서울 낮 기온 29.4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고요. 서울보다 더 더웠던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하남 지역 33도를 넘어서는 등 일부 중부지방의 기온이 7월 하순의 느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월 말인데 한여름 분위기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3월에서 5월은 봄이고 6월에서 8월은 여름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형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진달래도 많이 피어있고요. 튤립, 철쭉, 라일락이 한창인데 이 봄을 채 즐기기도 전에 초여름 날씨가 다가와서 지금 오늘 하루 입고 나왔던 겉옷을 손에 들고 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보였습니다. 아, 다행히도 내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온다고 하고요. 서울도 낮 최고 기온이 한 10도 정도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그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서울통신 좀 여름 같은 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인구 천만 명의 벽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지난달 3월 기준으로 서울이 천만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1014만 7천여 명의 인구로 서울이 천만 명 시대를 열었었는데요. 28년 만에 이 인구 천만 명의 거대 도시라는 서울 수식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3월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는 999만 9,116명이었고요. 지난 3월만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 8,8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가 비싼 집값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싸서 이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서울은 이미 살기가 녹록하지 않은 곳이 됐습니다.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이 집을 마련한다는 것, 엄두도 못 낼 이야기라는 것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일정 기간 목돈을 주고 주택을 빌려 쓰는 한국에는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서울의 전세값 평균 미화로 34만 8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울 외곽 지역이나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조금 더 싼 가격에 내 집 장만까지 하겠다는 서울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이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입니다.
네. 물론 집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다르겠지만요. 일반 서민들이 집을 빌려 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참 서울 사는 일이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팍팍한 서울 생활 벗어나서 집 마련도 하고 좀 안정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밀물처럼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는 원인인데요. 전셋값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3년 사이에 무려 미화로 8만 7천 달러가 올랐습니다. 평균치입니다.
네.
한강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또 값이 차이가 나는데요. 하여튼 어느 지역에 살든지 서울의 주택값은 부담은 부담입니다. 지난해 1년 내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를 보니까 무려 13만 7천여 명이었고요. 97년 이후에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터는 서울이고 집은 서울 밖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군요.
네, 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인구를 감당할 만큼 이 시설이나 체계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난 사람들이 새롭게 정착하고 있는 곳은 주로 경기도 화성, 하남, 고양, 남양주 그리고 광주 지역인데요. 일명 수도권 위성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이들 지역에 지난해 9만 5천여 명이나 인구가 늘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 연말까지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 새로 지어지는 대규모 아파트 등 주택이 6만 2천여 가구나 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탈서울하는 인구 증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의 직장 회식 문화가 남성들의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위암은 줄고 대장암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삼겹살에 소주, 맥주로 대표되는 한국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남성들의 대장암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네.
한국 국립암센터 연구진이 과거 15년 동안의 암 발생 기록과 사망률 통계를 분석해서 예측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한국 남성 가운데 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 수가 2만 3,400여 명이고요. 지금까지 부동의 1위에 올라있던 위암 발생률을 앞지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남성들의 경우에 위암에 걸릴 확률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네, 올해 통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보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암 발생률은 크게 줄고 있는 반면에 대장암 발병률이 줄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사실 암은 한국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의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다음이 뇌혈관 질환이고 심혈관 질환의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성들에게 대장암은 벌써 그 1위 암 발병률로 나타나 있지만 남성들이 이번에 그 암 발병률에서 대장암이 제일 위로 올라오면서 한국 사람 남녀 모두 대장 건강 관리에 경고가 내려진 겁니다.
한국의 직장 회식 문화가 대장암이 생기는 주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이 부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회식 문화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술 대신 커피를 마시는 회식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의 40, 50대 직장인들만 해도 술이나 고기가 빠진 회식 자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회사도 일으키고 가정경제도 책임져왔던 3, 40대 남성들.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면서 뭐 직장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회식 문화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보통 기름기도 많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장 점막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지금 50대, 60대, 70대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동안 식탁 위에 소금의 양은 절반이나 줄여왔습니다. 또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라는 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또 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많이 받아와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병 요인들을 관리해 왔었는데 이에 비해서 대장 건강은 살피지 않았던 것이 대장암 발병을 높이고 있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원인이 나왔으면 치료법이나 예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장암 발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덜 짜게 먹고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네요. 담배도 피지 말고 하루 30분 이상 꼭 운동을 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만 받아도 쉽게 발견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대장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45살이 넘어가면 1, 2년에 한 번은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 대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다들 지켜야 할 그런 권고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09년 전 세계 주요 8개국 협의체인 G8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렸습니다. 이 당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식료품 가격은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량 사정이 악화됐으며 6명당 1명꼴로 매일 밤 굶주린 채 잠들어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 산하기관인 Feed the Future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eed the Future는 19개국의 국제적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소규모 자작농, 특히 여성 자작농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객관적인 지표를 알기 위해 미국의 평화봉사단, 밀레니엄 챌린지 공사, 그리고 미국제개발처에서 Feed the Future의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수집했습니다. Feed the Future가 설립된 지 약 5년이 된 지난 3월,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난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Feed the Future에 참여한 에밀리 호그와 자카리 바켓은 각자의 인터넷 블로그에 Feed the Future를 통해 공동체 결속력이 강해지고 공동체 기반 기관들이 신뢰와 투명성을 갖게 된다. 이때 주거지 마련, 사업 확장, 성차별 해소, 그리고 가난 극복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Feed the Future에 성공한 사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기적 사업에는 꾸준한 노력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성공한 사업들은 또 연구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협력을 중시합니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미국제개발처의 게일 스미스 처장은 Feed the Future는 식량 안전 보장에 책임이 있고 이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나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각국이 한뜻으로 협력할 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